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8일 이스라엘 군기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그라드 미사일 40발을 두 차례에 걸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 제769 동부여단과 베이트 힐랄 내 공항 막사를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카타르에서 양측 간 일시 휴전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수장은 이날 방송 연설에서 하마스는 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계속 싸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미사일이 발사된 레바논 남부 지점을 겨냥해 보복 공습을 가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지속적 군사작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을 위한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미국인의 82%가 하마스가 아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미국 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하마스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편 하마스 측도 현 단계에서 휴전 합의에 관한 낙관론이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셈 나임, 가자지군의 하마스 정치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휴전과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성급하고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카타르에서 임시 휴전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는 중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끄는 파타당 대표단이 내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통합정부 구성 등을 논의한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와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양측의 회담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각각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구성 외에도 가자지구 재건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앞서 모하마드 시타예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가 지난 26일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폭넓은 합의를 촉구하며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전후 가자지구 문제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셰이크 압둘라 빈 자에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 외무장관과도 별도의 전화회담을 갖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민간인 피해와 영내 분쟁 확산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을 격추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시각 27일 오후 9시 50분에서 10시 55분 사이 미군 항공기와 연합군 함정이 홍해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단방향 공격용 드론 5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발사된 이 드론들은 영내 상선과 미 해군과 연합군 함정들의 임박한 위협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니얼 샤피로 미 국방부 중동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홍해에서 민간인 보호와 자유무역 보호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피로 부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후티 반군이 홍해와 주변에서 상선과 해군 함정을 상대로 최소 48건의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샤피로 부차관보는 후티 측의 주장과 달리 이 같은 공격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관련 해운과 거의 무관하다며 이는 완전한 불법이자 해상무역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러시아군이 점령한 아우디우카 인근 마을 두 곳에서도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리콥이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아우디우카 인근의 작은 마을인 치에비에르네와 스테포우에서 전투 끝에 자국군 부대가 철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등 손에 꼽는 빅테크 기업, 인텔, 퀄컴, 애플, 삼성 등 반도체와 모바일 분야의 이름난 기업, 세계 각국의 이동정보통신 관련 2,400여 개의 사업체가 홍보관을 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표준인 5G, 5세대 통신 기술을 넘어서 그 이상의 차세대 기술을 논의하고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공유,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형 기술을 선보이고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 정보통신 모바일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행사입니다. 26일에 시작했고요. 2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Future First, 미래가 먼저다가 이번 행사의 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접목한 모바일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하고 또 구현할 수 있는지를 선보인 현장이었는데 그 혁신적인 기술에 놀라고요. 기대가 모인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컴퓨터 기업 레노버는요, 모니터 뒤가 환하게 보이는 세계 최초의 투명 디스플레이 노트북을 전시했습니다. 휴대전화 기업 모토로라, 손목에 차는 휘어지는 스마트폰을 내놨고요. 한국 삼성전자는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지형 기기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두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Has witnessed a long-standing and highly competitive advertising battle between two iconic brands, Coca-Cola.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탄산음료 시장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2월 29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요.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중간 강계는 오전까지 눈 내리겠고요. 함경 북도 지역도 종일 가끔 눈 내립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예상합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개성 원산은 영상 1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와 청진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함흥이 영하 2도, 중강은 영하 8도, 해산은 영하 1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8도, 함흥은 9도입니다. 신의주와 청진의 낮 최고가 4도고요. 중강은 2도, 해산은 0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도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파병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윤의 망명 신청 건수가 지난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다음 달 말부터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중국 여객기의 운항 허용 편수를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7일에 서방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문제를 언급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몇몇 나토 동맹국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일부 나토 동맹국이 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먼저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투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임을 그동안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27일에 과연 무슨 얘기를 했던 겁니까?
네, 이날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 회의가 끝나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 러시아의 패배를 보장하기 위해 파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에 관해서 일반적인 합의는 없지만 그 어떤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토의 동맹국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리시 수낙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영국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네.
별도로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 나라나 나토 회원국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다는 기존에 합의된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총리실도 이탈리아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유럽이나 나토 회원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나토 본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나토 관리는 AFP통신에 이 동맹국들이 지금 전례 없는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 나토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옌스 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 나토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지만 우크라이나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는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목소리는 앞서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전투병을 최전선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지뢰 제거나 무기 생산 그리고 이 사이버 작전을 위한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그런 임무를 위해서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들여보낼 수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유일한 미군은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과 함께 점검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인원들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나토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이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나라들이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네, 미하일로 포들리아크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 마크롱 대통령 발언이 좋은 신호라면서 환영했습니다.
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 부과된 위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파병까지 언급했다는 건 사실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황이 불투명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서방 측이 제공한 이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해 반격을 시도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네네.
사실 실제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훨씬 이 강력한 포병 전력과 더 큰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이 서방 나라들 특히 이 미국이 지원하는 최신 무기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포탄이 부족한 탓에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그 포탄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EU가 약속했던 물량의 절반도 안 되는 이 30%만 수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군 측은 아우디우카 인근 마을 두 곳에서 철수했다라고 27일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의 한 고위 지휘관은 이 러시아군에 빼앗긴 아우디우카 서쪽 방면에 방어선을 구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우디카는 동부의 요충지라고 하는데 이곳을 점령했다는 건 러시아군에게 의미 있는 전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9개월 동안에 거둔 가장 큰 전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 아우디우카 점령이 절대적인 성공이다라고 칭송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아, EU 내 망명 신청 건수가 지금 기록을 세웠다는군요.
네, 유럽연합 망명청 EUAA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건수가 114만 건으로
네.
전해인 2022년과 비교해 18% 늘었습니다. 아, 이는 지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는 EU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스위스 내 신청 건수까지 합친 겁니다.
네, 2016년, 뭐 2015년 그때 유럽에서 난민 위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이 많은 난민이 몰리면서 2016년에만 망명 신청 건수가 116만 건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많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EU에 있는 나라들로 들어갔는데 자, 이번 유럽 그 망명청 통계가 이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44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EU 안에서 임시 보호 신분을 얻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은 집계입니다.
예, 망명 신청자들의 국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별로는 어느 나라 출신이 제일 많습니까?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요.
네.
각각 18만 1천 건과 11만 4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새로운 경향으로 이 튀르키예 국적자들이 10만 건 이상으로 3위에 올라왔는데요.
네네.
이건 전해와 비교해서 82%나 증가한 숫자랍니다.
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들도 많을 텐데 몇 건이나 망명을 신청했을까요?
네, 대략 11,600건으로 이것도 기록이라는데요.
네네.
그렇지만은 EU 회원국 가운데 대다수가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해 EU 안에서 망명 신청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접수를 받은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네, 뭐 역시 독일이 33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
예.
이 전체 건수 가운데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아.
다음 프랑스가 16만 7천 건, 스페인 16만 2천 건, 그리고 이탈리아가 13만 6천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인구 비율로는 인구가 대략 120만 명에 불과한 키프로스가 1위였는데요. 이 주민 78명당 한 건이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 2016년 그 이른바 난민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그 이주민들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조처를 속속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거나 이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의 이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네.
아, 특히 지난해 12월에 EU가 이주민 유입을 줄이고 난민 수용 비용과 수용할 난민 숫자를 이전보다 조금 더 공평하게 배정하는 새로운 규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전망은요, EU로 들어오려는 이주민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유럽 난민 망명위원회 ECRE의 캐서린 올라드 국장은 지난해 12월에 이 전쟁이나 무장폭력, 불안정, 처벌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권위주의 등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모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망명 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난민 문제, 난민 유입이 각 EU 회원국 안에서 큰 논쟁 속에 있는데 자, 지난해 이렇게 망명 신청 건수가 다시 늘었다는 발표가 이런 논쟁에 또 불 붙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윤의 난민 유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 많은 회원국에서 이 이민을 반대하는 이 구구 성향 정당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가운데 또 올해 이 유럽의회 선거 등 이 각종 중요한 선거가 연이어 치러질 예정이어서 이번에 망명 신청 건수 증가가 이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를 오가는 여객기 운항이 더 늘어난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3월 31일부터 이 중국 여객기의 미국 취항 편수를 주당 50편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교통부가 26일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조처는 올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두 나라 항공시장이 정상화로 나아가는 더 중대한 진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중국 비행기는 몇 대나 운항되고 있습니까?
네, 허용한 편수가 주당 35편인데요.
예.
이번 새로 나온 조처는 이 양국의 항공시장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팬데믹 전에는 한 주에 150대 정도가 중국 운항기가 미국으로 운항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2020년 초에 규제가 부과되기 전에는 양국이 각각 매주 이 150회 이상의 이 왕복 비행 여행기 운항을 허용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2023년 8월까지 양국 항공사가 주당 12회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점차 그 왕복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주 왕복 횟수가 18회로 늘었고요.
네.
10월 29일부터는 24회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미국 교통부는 35회 운항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항공사들도 똑같이 이 횟수를 운항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을 대표하는 이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를 다 합쳐서 매주 31편이 운항되고 있는데요.
네.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 측은 천천히 점진적, 상호적으로 이 중국 시장을 재개하려는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뭐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각종 현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교통부는 이 양국 항공 서비스 시장을 점진적으로 다시 열고 이 항공협정에 명시된 수준까지 이 운항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중국 항공당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 규모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지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은 중국이 이 팬데믹 이전에 이 미국 관광 수준으로 돌아가면은 미국 안에서 300억 달러의 경제 효과와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항공기 증편 방침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중국 대사관은 중국과 미국 간 이 여객기 증편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양국 사이 여행을 더욱 촉진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 경선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대선에서 두 후보의 재대결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만나 정부 셧다운 방지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문제에 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약 단속국 DEA가 여러 전자상거래업체에 서한을 보내 펜타닐 약물 제조에 사용되는 알약 프레스 기계 판매를 경고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대선 경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어제 경선이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큰 승리를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27일 미시간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가 각각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쪽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81%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고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득표율 68%로 득표율 26.5%에 머문 니키 헤일리 전 대사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네, 이번 경선 결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이란 예상이 있었고요. 또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두 후보가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미시간 경선이 또 특별하게 관심을 끌어 습니다.
예, 이번 경선이 아랍계 유권자의 표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아랍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의 약 5%를 차지하는 미시간주의 아랍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던 겁니다.
네. 아랍계 유권자들의 그 불만이 투표 용지에서 확인이 됐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전책에 반대하는 아랍계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했는데요.
네.
해당 선택을 한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지 후보 없음은 약 13%를 기록하며 10만 표 이상 나왔는데요.
네.
당초 이 운동을 전개한 미시간의 소리를 드러내는 뜻에 Listen to 미시간 측이 세웠던 목표치 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고 우리 운동은 오늘 밤 승리로 나타났고 우리의 기대를 엄청나게 뛰어넘었다며 2020년에 바이든에게 투표한 수만 명의 미시간 민주당원들이 가자 전쟁으로 인해 그의 재선에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아랍계 유권자 하면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민심 이반이 확인된 겁니다.
네.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 1만 천여 표 차로 승리를 거뒀고요.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 15만 4천 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이긴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미시간주 예비선거 결과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밤 성명을 내고 오늘 자신의 목소리를 낸 미시간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투표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 없음 투표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시간주에서 나온 민주당의 그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 10만 표 이상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대해 반발을 하는 건가요?
뭐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미시간주는 경선 후보가 정당 기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지로 늘 제공해 왔습니다.
네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재선에 나왔을 당시 미시간 예비선거에서 약 2만 1,000명의 유권자가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도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한 비율이 약 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주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 나오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요.
선택 중에 예. 하나라는 거죠?
예. 다만 이번 민주당 예비 경선의 경우 그 비중이 13%가 넘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공화당 쪽의 경선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내 온건파 유권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온건파 공화당원들은 헤일리 전 대사를 선택했고요. 또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한 유권자를 포함하면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 가운데 3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경선 결과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평가했는데요. 우리는 11월 5일에 승리해야 하며 큰 승리를 거둘 것이며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헤일리 전 대사는 미시간까지 연패를 했습니다. 경선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건데 자,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에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헤일리 선거 캠프 대변인은 이번 미시간주 선거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올리비아 페레스 쿠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있는 한 공화당은 사회주의 좌파에 계속 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헤일리 후보 측은 앞서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되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까지 경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각 정당을 대표하는 그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텐데요. 미시간주 예비선거 결과로 이제 후보들은 대의원을 얼마나 확보하게 된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에 배정된 민주당 대의원 86명을 확보하게 됐고요.
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9명, 헤일리 전 대사는 2명을 확보했습니다. 미시간주에 배정된 공화당 대의원은 총 55명인데요. 미시간주 공화당은 다음 달 2일에 코커스, 즉 당원대회도 열기 때문에 코커스 결과에 따라 나머지 대의원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백악관으로 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의회 지도부를 불러서 회동을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버오피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호 공화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났습니다.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막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네.
하지만 회동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회동을 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셧다운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모두 여기에 동의한다. 우리는 초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지금 셧다운 상황이 바로 코앞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지출안이 며칠 내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10월 1일 시작된 2024 회계연도 정식 정부 지출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임시지출안이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교통부와 농무부 등의 임시지출안은 3월 1일에 만료되고요.
네.
국방부와 국무부 등의 임시지출안은 3월 8일에 만료됩니다.
예. 자, 하지만 그 이번 백악관 회동에서 셧다운 막을 수 있는 어떤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원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지출안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차라리 지출안 협상을 중단하고 임시 지출안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별다른 해결책은 안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하는 안보 패키지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안보 지원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데 따른 우크라이나의 매일의 상황은 절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약 600억 달러를 포함한 총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하면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백악관 회동에 참석한 그 의회 지도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이제껏 내가 오버오피스에서 가졌던 수많은 회의 중 이번 우크라이나 관련 만남은 가장 격렬한 회동 중 하나였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한편 존슨 의장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안보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마이크 존슨 의장의 발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예, 존슨 의장은 하원 공화당은 이를 완수하기 위해 선의를 가지고 매일 24시간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안은 대통령이 남북 국경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오늘 당장 행정 권한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오늘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이를 직접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백악관 쪽에서는 이런 존슨 의장의 요구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백악관은 반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존슨 의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존슨 의장의 국경 관련 요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 당국이 불법 마약 단속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업체에 경고를 보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이 26일 e-커머스, 즉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서한을 보내 펜타닐 등 마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알약 프레스 기계 판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약 단속국 DEA는 서한에서 불법 알약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들이 여러 전자상거래업체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전자상거래업체가 이에 대한 조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자, 마약 단속국의 경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알약 프레스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압축기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루 물질을 알약으로 찍어내는 기계 장치입니다.
네.
의약품을 만들 때뿐 아니라 사탕이나 과자를 만들 때도 사용되는데요. 자, 마약 판매상들이 바로 이 알약 프레스나 캡슐화 기계를 이용해서 펜타닐 성분을 포함한 불법 마약을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또 이 기계를 사용해 불법 약물을 합법적인 약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위조 상표도 각인하고 있다고 DEA는 선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마약 단속국이 이렇게 전자상거래업체에 경고를 한 이유가 뭔가요?
네, DEA는 지난해 펜타닐에 함유된 가짜 알약을 7,900만 점 넘게 압수를 했는데
네.
이는 전년 대비 33%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문제는 마약상들이 온라인으로 알약 프레스를 구입해 불법으로 가짜약을 찍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DEA의 앤 밀그램 국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펜타닐 사태와 알약 프레스가 판매되는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그들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DEA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런 알약 프레스 기계가 얼마나 유통이 됩니까?
네, 밀그램 국장은 CBS 뉴스에 지난 6개월 동안 뉴욕과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켄터키 등지에서 알약 프레스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압수된 기계 중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한예로 DEA 요원들은 뉴욕시 한 주택에서 알약 프레스 기계 여러 대와 펜타닐 알약으로 의심되는 20만 정의 알약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마약 단속국은 어떤 식으로 이런 알약 제조 기기를 단속하게 되는 겁니까?
예, DEA는 약 450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알약 프레스 판매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 규제 약물법에 따라 알약 프레스의 배포와 수출입에 관한 기록 보관, 확인,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네.
해당 단속은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알약 프레스와 캡슐화 기계와 관련된 수천 건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연방 규제 약물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요. 지난달 5,9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정부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펜타닐은 지금 아주 위험한 약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인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강하고
네.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예.
제조와 유통이 비교적 쉬워서 불법 유통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약물 단속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특히 펜타닐 공급망 단속에 집중해 왔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펜타닐 등 불법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만 2천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광활한 면적의 국토를 가진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재해는 보통 큰 피해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에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며 또 재해 복구를 책임지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10번째 순서로 연방재난관리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Stop by the center to get a full briefing on Rita. We're now facing yet another big storm. Appreciate the folks here who are working so hard.
지난 2005년 9월 23일,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연방재난관리청 FEMA 본부를 방문해 텍사스주 남동부 지역에 상륙하는 허리케인 리타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와 지역 정부들과 협력해 허리케인에 잘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M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 임무를 재해 전후와 재해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 FEMA의 임무로는 대비태세 강화와 홍수 위험 측정, 그리고 긴급 및 재해 관련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공동체 복원력 향상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재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유형별 재해를 선포하고 현장에 있는 재해 복구 센터 등 시설에서 재난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등 개인 및 공공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가 물러간 뒤에는 재해 복구 지원 그리고 미래 위험 요소 최소화 임무를 맡습니다.
The mission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s to support our citizens and first responders to ensure that as a nation.
FEMA의 주요 부서로는 임무 지원, 소방국, 10곳의 지역 사무소, 그리고 대응 복구국이 있습니다. 임무 지원은 행정이나 정보 기술, 조달, 보안, 인사 관리 등 FEMA 임무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관리 서비스와 지원 기반을 제공합니다. 소방국은 정보 수집, 공공교육과 연구, 훈련을 통해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을 돕습니다. 다음 물류관리실과 복구실, 대응실, 현장운영실로 구성되는 대응복구국은 인명구조와 고통경감, 재산보호, 그리고 복구를 위해 개인이나 주 지역 정부에 제공하는 지원의 조율과 전달을 구축하고 유지하며 개선하기 위한 지도력과 감독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 FEMA의 수장은 지난 2021년 4월 상원이 인준한 12대 디앤 크리스웰 청장입니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FEMA에 승인된 예산은 약 300억 달러였습니다. FEMA 자료에 따르면 현재 FEMA에는 2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음료 시장도 빠지지 않는데요. 특히 세계 탄산음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과 쿠바에 없다는 이것, 뭘까요? 전 세계에는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까지 북한과 쿠바 이렇게 딱 두 나라에만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음료업체가 만든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이 캐러멜로 색을 내고 카페인과 인산을 첨가한 탄산음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이 탄산음료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이 코카콜라입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카콜라가 미국 문화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면서 이념과 독재, 전쟁 등 정치적인 이유로 코카콜라가 북한 등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명단에 지난 2022년 변화가 생겼습니다.
Western firms like Coca-Cola and McDonald's have quit Russia. Such companies now face years battling knockoffs and unauthorized imports.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도 코카콜라가 이 사업 활동을 못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코카콜라는 이 사업 철수 결정 후 재고가 소진되면 더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를 알렸습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음료, 코카콜라. 미국인들의 코카콜라 사랑은 남다릅니다. 마케더스 통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전체 매출액 중 이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은 1년에 평균 400개에 달하는 콜라 제품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하루 한 개 이상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콜라는 다양한 맛을 출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태까지 출시된 맛만 해도 40개에 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코카콜라 오리지널 맛을 비롯해서 바닐라 맛, 체리 맛, 체리 바닐라 맛, 망고 맛, 라임 맛, 딸기 맛 등이 정말 각종 맛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몇 년 만에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새로운 맛을 출시해서 이번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맛인지 볼까요? 저는 지금 한 대형 식료품점에 왔습니다. 한켠에 코카콜라에서 이 새로 출시한 맛인 스파이스드 맛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355ml 콜라 12캔이 들어있는 한 박스가 할인해서 $7.5 하네요. 자, 계산을 했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캔은 이 빨간색 바탕에 중간에 옅은 보랏빛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라즈베리, 그러니까 상딸기의 약간 상큼한 맛에 강한 향신료 맛이 섞여있는 맛입니다. 아, 자, 좋아하는 사람은 이 강렬한 맛을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아직 오리지널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한국을 대표하는 K-POP과 협력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K-POP 팬들의 헌신과 열정에서 영감을 받아 상큼한 맛을 담은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36개국에서 특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콜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인 펩시인데요. 코카콜라는 1886년부터 시작됐고요. 펩시는 1893년,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세상에 나온 뒤 7년이 지나서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2년에 나온 이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 가운데 8,100만 명은 매일 코카콜라를 마시고 4,300만 명은 매일 펩시콜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es, we drink, drink, drink when it's time, time, time to be near, near, near. 탄산음료 시장의 왕좌를 놓고 두 회사는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고요. 이 경쟁은 TV 광고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마케팅 전문 더 CEO 엣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The cola industry has witnessed a long-standing and highly competitive advertising battle between two iconic brands, Coca-Cola and Pepsi.
콜라 전쟁으로 불리는 두 상징적인 업체의 경쟁적인 광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고 하네요. 코카콜라와 펩시의 경쟁과 관련해서 이 패스트푸드 업체 등 로식 업체에서 어떤 회사에 콜라가 들어가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전 요소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대표 햄버거 업체인 맥도날드와 버거킹, 그리고 피자 전문 업체인 도미노 피자, 멕시코 음식인 브리토 전문점인 치폴레 등이 코카콜라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매장인 KFC와 피자 전문점 피자헛, 그리고 파파존스 등은 펩시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탄산음료 콜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국에는 이 콜라 말고도 많은 탄산음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퓨리그 닥터페퍼가 미국을 대표하는 빅3 탄산음료 업체로 이들은 많은 종류의 탄산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는 각종 맛의 콜라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는 사이다로 더 잘 알려진 스프라이트 그리고 환타 등의 음료가 있고요. 펩시에는 펩시콜라를 비롯해서 마운틴듀, 시에라미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리그 닥터페퍼는 이 체리향이 들어간 콜라와 비슷한 맛을 가진 닥터페퍼를 비롯해서 사이다류의 세븐업 등의 음료가 있습니다. 새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어떨까요? 2021년 기준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42%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펩시가 27% 이상, 그리고 큐리그 닥터페퍼는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스태티스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 매출 규모는 2024년 1,09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평균 약 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성장률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규모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탄산음료. 탄산음료의 성장에 도전 과제를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보건당국은 2000년대 들어 이 탄산음료에 들어간 당분 함유량이 권장치보다 너무 많고 이로 인해서 비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Removing one sugar sweetened beverage a day can make significant impacts on one's health.
조지타운 대학교의 로라 앤더코 연구원은 이 하루 섭취하는 가당 음료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큰 체중 증가 없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당분 함유량 문제가 나오면서 각 업체는 몇 년 전부터 이 아스파탐 등과 같이 이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조미료를 넣은 제품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코카콜라 제로, 다이어트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 슈거 제로 등인데요. 열량이 0칼로리라고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찾지만 최근 이 역시도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ow, artificial sweetener aspartame could be labeled a possible cancer risk.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소비자 행동에 당장 그렇게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y will continue to do what they want to do. So we don't really see this as being a near-term effect. It's going to be
인디애나 캐멀 서비스의 애덤 쿤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소비자들은 일단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길 바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각 업체는 연구를 통해서 지적이 나온 물질을 대체할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하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탄산음료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ve been feeling so overwhelmed lately. I really need a break from everything.
What's going on, John? Work or personal stuff?
It's a bit of everything, you know. Work is crazy, and I feel like I can't catch my breath. I was even thinking how nice it would be just to get sick and stay in the hospital for a week. No work, no responsibilities, just a break.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Getting sick and being in the hospital is not the kind of break you need. It's more like trading one set of problems for another. 잔이 쉬고 싶다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서 일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말해 제가 말이 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Be careful.
조심하세요.
What you wish for.
바라는 것을 소원을 빌 때는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It might come true.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You may get it.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말이 씨가 된다. 말 조심하세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feeling so overwhelmed lately. I really need a break from everything.
What's going on? Work or personal stuff?
It's a bit of everything. Work is crazy and I feel like I can't catch my breath. I was even thinking how nice it would be to just get sick and stay in the hospital for a week. No work, no responsibilities, just a break.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Getting sick and being in the hospital is not the kind of break you need. It's more like trading one set of problems for another.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really need a break from everything.
나는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휴식이 필요합니다.
I was even thinking how nice it would be to just get sick and stay in the hospital for a week.
나는 그냥 아파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것도 얼마나 좋을지까지 생각했어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말이 씨가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Getting sick and being in the hospital is not the kind of break you need.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휴가를 당신이 원하지는 않잖아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말이 씨가 됩니다.
Be mindful of your wishes. They might come true. Watch out for what you long for. Be cautious about what you hope for. It might just happen. Think twice before making a wish. It could become a reality. Be wary of your desires. They might have unexpected outcomes.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They might have consequences.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말이 씨가 됩니다.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feeling so overwhelmed lately. I really need a break from everything.
What's going on? Work or personal stuff?
It's a bit of everything, you know. Work is crazy, and I feel like I can't catch my breath. I was even thinking how nice it would be to just get sick and stay in the hospital for a week. No work, no responsibilities, just a break.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Getting sick and being in the hospital is not the kind of break you need. It's more like trading one set of problems for another.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말이 씨가 됩니다.
Be careful what you say. It might come true.
말한 대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It might happen.
말을 조심하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